항상 새로운 배움을 즐기고 또 지식의 핵심을 파고드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최근에 누군가에게 보냈던 가장 사적이고 진지한 메시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 저는 상상만 해도 벌써 등에서 진땀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뭔가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그쵸. 막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고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만의 되게 딥한 상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전 처음 보는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쓱 가져다가 문장을 다 해체하고 순서를 막 뒤섞는다면 어떨까요?
와, 거기다 자기만의 새로운 단어들까지 잔뜩 집어넣는다면 사실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하나의 팝송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다시 들려준다면 불쾌하고 화가 날지 아니면 완전히 매료되어 버릴지 궁금해지거든요.
진짜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 중 하나가 나올 것 같은 설정이네요.
네네. 자, 이걸 오늘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예술이나 글쓰기를 되게 고독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완성하는 그런 거요.
보통 천재적인 작가가 홀로 완벽한 문장을 탁 길어 올리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들 떠올리시죠?
그쵸. 근데 오늘은 그 편견을 완전히 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사례는 단순히 글을 쓰는 걸 넘어서 텍스트가 타인과 충돌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거든요.
네,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죠.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손글송글 작가님이 쓰신 그래도 너, 그래서 너, 그러나 너라는 원작시고요. 그리고 이걸 레옹 작가님이 노랫말로 확장하고 재구성한 버전인 그래서 너라는 작품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존재하던 조용한 시가 다른 창작자의 시선을 거쳐서 어떻게 운율이 살아있는 시끄러운 노랫말로 진화하는지 추적해 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작의 감정선이 어떻게 증폭되는지 객관적이고 흥미롭게 분석해 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시가 노래로 변하는 이 마법 같은 과정을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사례는 진짜 예술이 진화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완벽한 실험실 같아요. 한 사람의 지극히 내밀한 감정이 타인의 구조적인 설계를 만나서 전혀 다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물리적인 흔적들을 우리가 뜯어보는 거죠. 리믹스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뼈대가 되는 원재료가 얼마나 단단한지부터 봐야 할 텐데요.
네, 원작의 순수한 감정선을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겠죠.
제가 손글송글 작가님의 원작시를 처음 읽었을 때 느낀 건 마치 누군가의 가장 순수한 고백 편지나 감정이 꾹꾹 눌러 담긴 비밀 일기장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감정 변화가 막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느낌이랄까요?
오, 비밀 일기장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도입부가 굉장히 차분하고 시각적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싱그러운 봄, 눈부신 girls 이런 표현들 사이를 방황하던 화자의 시선이 오직 단한 사람, the only one girl에게로 좁혀지면서 멈추거든요.
마치 영화 카메라 포커스가 서서히 한 명의 피사체한테 쫙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조용한 몰입감이 있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계절과 온도를 이용해서 화자의 감정 상태를 극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 말씀이시죠?
맞아요. 봄의 풋풋함에 머물러 있던 시가 갑자기 확 속도를 냅니다. 황금빛 스팟라이트, 여름처럼 화끈한 춤, 핫핫 스파크, 핫핫 커플 이런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약간 차분했던 한국어 시어들 사이로 되게 통통 튀는 영어 단어들이 불꽃처럼 팡팡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히 그겁니다.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예요. 사랑에 빠져서 심장 박동이 막 불규칙하게 빨라지는 화자의 흥분 상태를 텍스트의 질감 자체로 구현해낸 거죠.
와, 텍스트의 질감이 심장 박동을 모방한다. 이거 진짜 찰떡 같은 설명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여름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감정이 결국 후반부에 가면 거대한 장벽 같은 확신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내가 평생을 위해 줄게 하면서 영원한 맹세로 이어지고요.
네, 감정이 완전히 폭발하는 클라이맥스죠.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그 접속사들 있잖아요. 그래도 너, 그래서 너, 그러나 너.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놀랐거든요. 이 접속사의 변화가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세 개의 접속사가 이 시의 전체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느끼셨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뭔가 거의 사랑에 대한 철학적인 논증이나 수학적 증명처럼 들렸어요. 이러이러한 수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필연적 교감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러나 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굳건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완전 딱 맞아떨어지는 논리적인 결론 같달까요?
굉장히 예리한 분석입니다. 종이 위에 쓰인 시라는 매체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 접속사들의 역할이 더 명확해지거든요. 시를 읽을 때 시간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독자한테 있잖아요.
그쵸, 내 맘대로 천천히 읽어도 되고 멈춰도 되니까요.
맞습니다. 독자는 그래도 라는 단어를 읽고 잠시 책장을 덮은 채로 화자가 포기했을 수많은 다른 선택지들을 상상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눈 읽고는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을지 내 경험을 대입해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의 그 고요한 여백 자체가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할 수 있는 예술의 일부로 작동하는 거군요.
네, 그 물리적인 침묵의 공간이 핵심이죠.
근데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독자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 여백을 음미해야만 완성되는 이 조용한 시를 레롱 작가님은 도대체 어떻게 시끄러운 길거리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으로 만들 수 있었냐는 거죠.
완전 매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비트 위에서 시를 그냥 정직하게 낭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으로 읽는 시와 귀로 듣는 노래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음악 들을 때의 집중력은 책 읽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짧고요.
맞습니다. 매체가 바뀌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완전히 뜯어고쳐야만 하죠. 시각적인 여백이나 독자 주도적인 호흡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노래는 창작자가 설정한 시간의 흐름 속으로 청자를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들어와야 하거든요.
와, 멱살 잡고 끌고 들어온다. 되게 과격하지만 정확한 표현이네요.
레용 작가는 이 청각적 매체의 냉혹한 생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과감한 수술을 감행하죠. 원작이 가지고 있던 서사의 연대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맞아요. 원작 시의 후반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영원을 맹세하는 클라이맥스 있잖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이 부분이 원래는 끝까지 읽어낸 독자한테 주는 보상 같은 거였는데 레용 작가는 이걸 싹둑 잘라버렸어요.
네, 잘라서 노래의 0초, 그러니까 곡이 시작되는 바로 그 도입부에 그대로 박아버렸죠.
처음 들었을 때 진짜 파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입부부터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대중음악에서 도입부 5초는 생존 게임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에 서서히 감정을 쌓아올리는 봄의 이야기로 노래를 시작했다면 요즘 청자들은 금세 스킵 버튼 누르고 다음 곡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아, 5초 안에 귀를 못 사로잡으면 끝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벅차오르고 강렬한 감정의 폭발점인 시간이 멈춘 것 같아를 곡의 첫인상으로 배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건의 한가운데로 청자를 냅다 던져버리는 인미디어스의 스킵법이죠.
그렇게 던져지면 청자는 곡이 시작되자마자 압도적인 감정 상태에 확 몰입하게 되겠네요?
네, 끌려가면서 남은 러닝타임 내내 대체 화자가 왜 이렇게까지 벅차올랐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설득당하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우리가 되게 감탄했던 그 철학적인 접속사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러나. 이 부분을 레용 작가가 그냥 가사 한 줄로 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 코러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걸 아예 청각적인 울림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사를 보면 모든 접속사 뒤에 괄호를 치고 너라는 코러스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 괄호 열고 너, 그래서 너, 괄호 열고 너, 결국은 너, 괄호 열고 너, 이렇게요.
눈으로 보면 그냥 괄호지만 이걸 대중음악으로 상상해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죠.
맞아요. 메인 보컬이 선참을 쫙 하면 백보컬이 뒤에서 끊임없이 너라는 메아리를 탁탁 던져주는 거잖아요. 대중음악 특유의 청각적 리듬감이랑 각인효과가 여기서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음향학적으로 이른바 귀벌레 현상, 귓가에 계속 맴돌게 만드는 훅을 만들어내는 건축술입니다. 시는 눈으로 한번 보면 이해가 끝나지만 노래는 반복이 있어야만 물리적인 파동이 몸에 각인이 되거든요.
아, 몸에 각인된다. 메인 보컬이 그래도, 그래서 라는 논리적인 전제를 딱 던지면 백보컬이 너 라는 감정적 결론으로 타격감을 빡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선창과 후창의 구조는 청자의 뇌가 자연스럽게 다음 박자를 예측하고 기대하게 만들어요. 이제 청자는 단순히 남의 감정을 관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리듬 속으로 들어가서 호흡을 맞추게 되는 거죠.
와, 텍스트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체적인 경험으로 변환됐네요. 근데 전문가님, 구조를 재배치하고 리듬을 입힌 것까지는 너무 훌륭한데 제가 이 지점에서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좀 예리하게 푸시백을 해보고 싶거든요.
오,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레움 작가는 그냥 구조만 바꾼 게 아니라 아예 원작이 없던 자기만의 새로운 문장들을 무더기로 추가했잖아요. 뭐,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왜 너만 또렷해지는지,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건 너의 말투, 너의 표정, 이런 가사들이요.
네, 꽤 많은 살붙이기가 들어갔죠.
솔직히 타인의 창작물에 이렇게 자기 문장을 많이 덧칠하다 보면 원래 작가가 의도했던 순수한 메시지가 훼손되거나 선을 넘게 될 위험은 없었을까요? 좀 팬픽션처럼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사실 원작을 각색할 때 창작자가 직면하는 가장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덜어내면 밋밋한 모방이고 너무 더하면 원작에 대한 폭력이 되니까요.
그쵸. 원작 훼손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레옹 작가가 새로 추가한 가사들이 이 곡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맥락을 통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글송글 작가의 원작에 등장하는 The Only One Girl이라는 표현은 강력하지만 다소 추상적이에요. 멀리서 수많은 군중 속에 빛나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와이드 앵글 같은 묘사죠.
아, 줌을 당기지 않은 전체 샷 같은 느낌이요?
네. 그런데 레옹 작가는 여기에 말투, 표정 같은 지극히 구체적인 디테일을 추가해서 렌즈를 확 당겨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카메라 줌인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아하, 줌인이요. 그러니까 관객이 그 대상의 아주 미세한 떨림이나 특유의 버릇까지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가 가진 모호함은 독자 각자가 자신의 첫사랑을 자유롭게 떠올리게 하는 장점이지만 노래는 반대예요. 극도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마이크로 디테일을 제시할 때 오히려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너의 말투와 표정, 이 가사를 듣는 순간 그냥 막연히 예쁜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의 특유의 억연이나 눈웃음 같은 특정 감각을 훅 강제로 소환하게 되잖아요.
네. 레옹 작가의 추가 가사들은 원작을 훼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각화하고 구체화한 겁니다.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이유, 멀어질 수 없는 이유라고 감정의 인과관계를 촘촘히 메워주면서 서사적인 설득력을 확 높여준 거죠.
아, 그러니까 원작의 뼈대를 부순 게 아니라 그 뼈대가 더 크고 정확하게 공명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콘서트 홀을 지어준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봄날의 설렘이 한여름의 열정으로 폭발하는 그 틈새를 청각적으로 단단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한 거죠.
대한 평가를 넘어서 이 두 작가님 사이에 일어난 상호작용 자체가 너무 감동적인 서사 같아요.
네. 브런치 플랫폼에서 일어난 이 콜라보레이션에 힘을 빼놓을 수 없죠.
레옹 작가님이 이 확장된 노랫말에 멜로디까지 입혀서 브런치 플랫폼을 통해 원작자인 송글송글님한테 공식적으로 선물을 하셨잖아요. 레옹의 콜라보, 노래를 선물합니다라는 매거진을 통해서요.
아까 진행자님이 제기했던 원작 훼손의 우려를 다시 떠올려보면 이건 양쪽 모두에게 엄청나게 취약하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 가장 내밀한 일기장을 제멋대로 해체해서 노래로 불렀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원작자님이 자기 창작물이 재창작됐는데도 오히려 감격하고 기쁘게 호응하셨거든요.
네, 자신의 우주가 확장된 것처럼 온전히 그 카타르시스를 즐기신 거죠.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우리에게 주는 거시적인 통찰이 아주 묵직합니다.
어떤 통찰일까요?
우리는 보통 지적 자산이나 창작물을 내 서랍장 안에 꽁꽁 숨겨두고 통제해야 한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지식과 예술은 고여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공유되고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될 때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거죠.
아, 한 사람의 고독한 상념이 타인의 기술을 만나 노래가 되고 관계를 잇는 선물이 되고 아, 이게 바로 창작의 선순환이네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대다수는 시인도 작곡가도 아니지만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텍스트와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살죠. 기사 읽고 유튜브 보고 스크롤 내리고요.
그쵸.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그냥 좋아요 하나 누르고 일방적인 소비자로 남는 게 제일 쉽고 편한 길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시선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가 진정한 지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우리가 적극적인 번역가이자 콜라보레이터로 나설 때거든요.
남의 아이디어를 나만의 방식으로 흡수하고 긍정적으로 리믹스해보는 거군요.
네. 흥미로운 기사를 봤을 때 그냥 끄덕이지 않고 이 개념을 내 친구한테 설명하려면 어떤 비유를 쓸까? 이 사례를 우리 회사 프로젝트에 적용하려면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쳐야 할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타인의 텍스트를 내 삶의 맥락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재조립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오늘 같은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멋진 창조성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손글손글 작가님의 풋풋하고 열정적인 시 그래도 너, 그래서 너, 그러나 너가 레옹 작가님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서 리듬감 넘치고 서사가 풍부한 노랫말 그래서 너로 재탄생함 그 놀라운 과정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았습니다.
네,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기꺼이 공유했을 때 텍스트가 어떻게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지 완벽하게 증명해준 사례였죠.
맞아요. 고립된 방 안의 독백이 광장의 합창으로 변할 수 있었던 그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으로 돌아가실 시간인데요.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이번 주 여러분의 일상을 보내시면서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텍스트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친구가 단톡방에 보낸 무미건조한 문자 메시지, 지루한 회의 시간의 다이어리 구석에 의미 없이 끄적인 메모, 혹은 누군가 남긴 짧은 댓글 하나.
그냥 고정된 텍스트로 치부하고 버려지는 일상의 조각들이네요.
네, 만약 여러분이 그 평범한 텍스트들의 형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오늘 레옹 작가님처럼 한 편의 노래나 예술 작품으로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소통은 얼마나 마법처럼 변하게 될까요?
뻔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엄청난 원재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견할 여러분만의 원작은 무엇일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